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예외 없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살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앙인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사람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서 증언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복음으로 자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전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가게 됐는데, 콜롬비아에 아주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가 한분 계셨어요. 이제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고요. 20대 초중반부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부목사님 한뭐 1~20명을 아예 이제 온 성도들의 어떤 상담 센터 같은 곳을 만들어서 항상 이제 이 부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남미에, 중남미에 한 5개 나라의 신학교를 세우셔서 이제 신학교를 책임지실 정도의 대단한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년 목회를 하시면서 약 500개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셔서 이제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가족들, 손주들 내 돌봐야 되겠다, 뭐 요런 때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를 가게 되었고, 콜롬비아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30분 통역에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그분이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케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과 함께,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과 함께 콜롬비아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워낙 중남미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중남미에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몇 개월씩 같이 사역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틈나는 대로 해외에 가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콜롬비아 안에도 콜롬비아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개국의 제자들이 찾아졌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살리고 또 서로 도우며 또 그들의 대륙과 심지어는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른 나라에 전달되고 있는 복음을 또 이제 방송을 이용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의 목적에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주제라는 거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예수가 메시아 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메시아가 되셨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깨닫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시듯이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전체를 뜻합니다. 본질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서 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줬고 기름을 계속 붓는 부류의 세 부류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구약을 보면 전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서를 통해서 왕을 얘기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얘기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에 대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 직분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이 세 직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원의 문제, 모든 문제를 소급해보면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때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쫓겨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끊어짐이 벌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이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왜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 죄의 배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언급하듯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결국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을 창세기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음을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즉 왕으로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왕이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그가 인간의 근원의 문제에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하나하나씩 보면 예수가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선지서에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서에도 뭐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를 비롯해서 몇몇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선지자에 대한 얘기의 대부분은 선지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이 활동을 하고 포로 시대 때는 예레미야, 오바디아, 예스겔, 다니엘이 활동을 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활동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받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이신다는 얘기죠. 자기의 비밀을 보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선지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을 부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귀한 존재가 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계속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터무니없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부심 같아요. 그런데 선민의식이 조금 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배경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고 있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든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너 그렇게 한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하에, 그 어떤 배경 하에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눈만 피하고 뭐 하나님도 뭐 봐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도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건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이 행동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을 막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임에도 알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가 죄인지 모르고도 실수할 뿐만 아니라 죄인 줄 알며도 불구하고 그 선을 함부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다면서,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떤 응답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전혀 엉뚱한 데 두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 어떤 활동하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 직분자 된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때에 뭐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옷을 벗은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뭐 급하게 음식을 먹고 뛰어가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올바로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몇 년 동안 생활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가늠하는 여인, 정말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신부로 맞이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메시지의 어떤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치실 것이고 너희들이 악 때문에 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의 정점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메시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같은 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계속 선지자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주인공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참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 그들도 사실은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이 벌인 악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 에스겔 22장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1장 5절에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혼이 살겠느냐. 그 선지자들조차도 영혼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일들을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악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하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예언을 쏟아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귀중한 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올바른 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정말로 필요해. 이게 선지자의 선지서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많이 기도했던, 심지어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역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가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자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 사실은 더욱 뛰어난 완벽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깨닫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메시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가 참 선지자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누가 메시아고 누가 참 선지자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방법이고 저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길이고 저게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법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한 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라고 얘기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우셨습니다. 그 당신의 살은 당신의 육체는 휘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것도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만이 메시아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정상이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올바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오고 모든 능력이 나오고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남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거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먼저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그 한쪽에 그 가슴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인해야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모든 고통,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죽음이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뭐 70억의 인구 심지어는 7천억의 인구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만이 참 선지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참 선지자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